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 내 반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 24일 일으켰던 무장 반란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반격 작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내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며 국제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세계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영내 안보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측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레즈니코우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오스틴 장관과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병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러시아 군 지도부 축출을 내세우며 지난 24일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를 장악했다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같은 날 밤 로스토프에서 철군하고 모스크바로의 진군을 멈췄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푸틴 정권의 약점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24일 일으켰던 반란은 러시아의 내부 균열을 보여준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6개월 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크이우의 문턱에 서서 며칠 내 도시를 점령하고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지도상에서 지울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그들은 푸틴이 직접 만든 용병들로부터 수도 모스크바를 지켜야 했다면서 바그너 그룹 창업자 프리고진 씨의 짧은 반란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내부의 진정한 균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영화의 한 중간을 보고 있고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몇 주 그리고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반란과 관련해 푸틴이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프리고진 씨를 러시아 내부에 떠오르는 폭풍으로 칭했습니다. 한편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프리고진 씨가 24일 시도했던 반란 이후 보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외무부와 접촉했다고 타스통신 등 러시아 국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24일 일으킨 무장 반란은 러시아 군사력의 균열을 보여준다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 반란은 러시아 정치 체계의 취약성과 군사력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러시아 같은 핵 보유국이 정치적 불안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EU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러시아 내 반란은 심각한 주의를 요한다면서 주요 7개국 G7과 긴밀히 조율을 해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국가안정 유지를 지지하며 최근 러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은 러시아의 내정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친강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나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반란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긴장 고조 사태를 피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집트를 국빈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어제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과 식량안보, 국방 등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모디 총리와 시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무역과 투자,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제약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집트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새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발사대에 자리한 이동식 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물체가 식별됐는데 북한의 새 발사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장에서 변화가 감지된 건 지난 24일입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이날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발사장에 자리한 이동식 조립 건물의 남쪽에 있는 큰 하얀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식별되지 않지만 발사장 남쪽에 약 60%를 채울 정도로 크기가 큽니다. 모양은 한쪽 부분이 비어있는 직사각형 형태인데 가로 약 18에서 20m, 세로 60m로 측정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거나 하얀색 천막을 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바닥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얀색 덮개로 이 일대를 덮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 발사장에는 가로 50m, 세로 30m의 이동식 조립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점은 현재 이동식 조립 건물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땐 이동식 조립 건물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이때 건물은 이번에 하얀색 물체가 발견된 지점에 자리하게 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발사장의 남쪽 지대 일부가 이달 16일에서 18일 사이 아스팔트로 재포장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곳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23일 대형 트럭 한 대가 서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24일 대형 하얀색 물체가 식별된 것입니다. 비록 물체의 종류는 알 수 없지만 최근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 곳에서 큰 변화가 포착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움직임이 북한의 새 발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북한의 기존 발사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기존 발사장의 이동식 조립 건물을 발사대, 즉 겐트리 타워 바로 옆으로 옮겼다가 이달 3일 발사장의 중심부로 다시 이동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건물은 중심부의 노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전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3일 우리는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그들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we know that Beijing has influence in Pyongyang.
커비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오래전 부과된 유엔 제재를 중국이 실제로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도전에 대해 중국이 더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 역시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대북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난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측은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에 비유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계속 단도직입적이고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was very clear yesterday that he'll continue to speak forthrightly.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중 관계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와 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계속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한 모금 행사에서 중국 정찰 풍선 격추 사태에 대해 시진핑이 매우 언짢았던 까닭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며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건 독재자들에게는 큰 창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치적 도발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없으면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북핵수석 대표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미중 고위급 협의에 대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중국 역할론에 이같이 공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 각종 양자와 다자 회의 계기에 긴밀한 공조하에 중국과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한국 전쟁을 미제가 도발한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근 북한이 대남 선제 핵공격을 위협하면서도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한일과 국제사회에 전가하려 드는 행태와 일맥상통한다며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는 이러한 선전선동은 역효과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마체고라 대사의 최근 대북 제재 관련 발언에 대한 비유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제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는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개발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은 물론 현재의 정세 긴장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며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사실을 상기하며 한국전쟁 기간 미한 양국군 전사자와 부상자 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다며 미래 세대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양국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젊은 영웅들이 전쟁터에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참전 용사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전쟁 당시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문재인 전임정부 시절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기념일에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 총리의 연설은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의 가치 또한 한층 강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한 뒤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최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그전에 보수정부가 단발성으로 보훈에 대한 또 이분들의 희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추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단발성이 아니고 아주 지속성을 가지고 이걸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 북한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가 한국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면서 핵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26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가 미한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 한국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호전적 망동으로 가뜩이나 불안정을 배태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핵전쟁 발발의 임계점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남아있는 한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노력은 가속화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향후 추가 무력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호도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그 책임을 역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그런 고도의 기만 전술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무자비한 징벌 등을 구호로 한 반미 집회도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반미의식 고취를 강화하는 양상이라며 한국전쟁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외부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 외무성 보고서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등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촉구했고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항미 원조 전쟁으로 부르는 한국 전쟁을 상기시켜 중국을 자기 편으로 붙잡아두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6.25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결국은 네가 나를 자꾸 억제하면은 결국 내가 미제의 식민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압록강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국경을 맞닿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압박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외무성 보고서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다면서 강대강 대치 수준이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8월 이후 을지 프리덤 실드 등 미한 연합훈련 계획이 연이어 잡혀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응한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성과 과시의 중요 모멘텀에 여러 무기들을 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한미와 북한의 어떤 대치 또는 상당히 긴장 고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면보다는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또 북한이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른바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다음 달 27일 전에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최소 29개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벌였다는 민간업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전 탈취를 위한 공격이 최근 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정보 수집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이 지난 14년간 최소 29개국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벌였다고 미국의 민간 정보 분석 업체 레코디드 퓨처가 밝혔습니다. 레코디드 퓨처는 자체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이 23일 발간한 북한의 사이버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정부와 관련 업체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 2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공격이 자행된 지역은 아시아가 73%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 각각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한국이 65.7%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이 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시기별로는 2018년까지 연간 25건 이하를 밑돌다가 점점 증가해 2022년엔 75건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목적별로는 정보 수집 등 첩보 활동이 약 180건 이상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금전적 동기에 따른 공격은 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란 및 파괴 활동은 10건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교란과 파괴를 위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은 있지만 실제로 이런 공격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주된 표적은 정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각각 30에서 40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디어, 금융기관, 국방 관련 기관, 비정부 기구 등이 각각 20에서 30건, 핵심 인프라와 교육 관련 기관도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코디드 퓨처의 미치 하자드 연구원은 이날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많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활동보다 더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From this report, we found a lot of the activity that they're doing is actually more cyber espionage or information collection focused.
다만 금전적 이익을 위한 위협 활동이 최근 4, 5년 새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의 또 다른 저자인 존 콘드라 연구원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소니 영화사 해킹 등과 같이 과거 언론의 집중을 받았던 유형의 공격은 북한이 수행하는 사이버 공격 중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threat activity that gets a lot of big media attention or things maybe like the WannaCry ransomware incident or
그러면서 북한의 일상적인 사이버 활동은 정부의 의사 결정이나 국가 안보 관련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정보 수집 등 전통적인 첩보 활동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기간 공격 활동이 가장 많이 보고된 북한 해킹 조직은 김수키로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 APT-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직에 따라 표적 대상과 공격 목적, 활동 지역 등에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하자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Different groups kind of have different targets, purposes, and geographic areas.
하자드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김숙희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주로 정부와 비정부 기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입니다. 또 라자루스는 다양한 표적을 대상으로 활동하지만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기관에 다소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한국 정부는 이달 초 김숙희를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앞서 이달 1일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주의보를 발표하면서 김숙희가 기자와 학자,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표적에게 이메일 등으로 접근해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무기 개발과 위성기술 등 각종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내 탈북 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인 어제 대북전단과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젯밤 10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과 마스크 만 장, 타일레놀, 소책자를 대형 풍선 20개에 달아 북쪽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에도 대북전단과 약품 등을 대형 풍선을 활용해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2020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이유로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에 맞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동맹의 협력 분야가 사이버 안보는 물론 우주와 핵심 첨단 기술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전략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사이버 안보 회의와 관련한 BOE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며 사이버 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 공동의 전략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동맹은 21세기를 위한 준비를 갖췄다며 미한 간 협력은 사이버 안보와 핵심 첨단 기술, 우주 분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효과적인 디지털 통신 정책에 대한 협업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안보와 국방, 민간 투자, 우주 탐사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 걸친 우주 협력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안보 고위 운영그룹 SSG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SSG가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의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양자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대표는 SSG 출범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와 사이버 안보 관련 양국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 기조를 앞으로도 적극 이어가기로 했다며 SSG를 통해 긴급한 사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며 각 정부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안보 고위급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키프 사이버 정책 선임 국장이, 한국 측에선 국가안보실 윤호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미국과 한국이 SSG 창설과 별도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불법 가상 자산 탈취 차단, 기반시설 보호 등 양국의 핵심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영국 당국이 북한을 러시아, 이란과 함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을 활용하는 국가로 지목하며 이들이 불법 악성 코드 기술을 이용해 자금 조달과 혼란을 야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이달 발간한 영국 법률 분야 관련 사이버 위협 보고서에서 국가 행위자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자국의 국가적 의제와 번영을 위해서나 인권이나 정권 교체 등과 같은 국가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일하는 전문가들을 방해하기 위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민감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영국의 적대적인 지역에서 일하는 법률 자문업체는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은 영국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지식재산권을 도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로펌의 추가적인 위험이라고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도 2024 회계연도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반도 정시 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의회 보고를 지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가 사흘간의 심의 끝에 23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4표, 반대 1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이날 공개한 법안의 요약보대는 한국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보고 및 통지를 지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전구급 사거리 미사일 태세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지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 잭리드 위원장과 로저 위커 공화당 간사는 이날 법안 요약 본서문에서 미국은 위험하고 점증하는 일련의 국가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건 중국이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을 할 의도와 역량을 모두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스스로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세력임을 보여줬고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의 한계를 계속 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을 억제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미군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 장비 및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이날 하원 군사위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추가 안건들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가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과 일본 관련 방위공조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하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방위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과 관련된 최근 방위 공조 노력과 미국이 한일 양자 방위 공조 혹은 미한일 3국 방위 공조 증대를 촉진할 기회나 구상 등에 관한 의회 브리핑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20일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 방침, 북한 위협에 대비한 본토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에 관한 보고 지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경공격기를 도입한 폴란드 정부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한 것은 폴란드 공군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실은 23일 최근 한국 공군으로부터 경공격기 FA-50 기종을 도입한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FA-50 항공기 구매는 폴란드 공군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협력은 활동 조정 및 상호 운용성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폴란드 공군은 과거 사용하던 구소련제 항공기를 폐기하고 F-16과 FA-50 경공격기만을 사용할 예정이며 곧 F-35 기종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전투기는 우수하고 현대적인 항공기의 동일 제품군에서 출시됐기 때문에 상호 운용 가능한 방공 시스템과 통합훈련 시스템 구축 시 큰 자산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조종사들이 이미 한국에서 FA-50 비행훈련을 마쳤고 곧 새 기종으로 원활한 전환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번 계약에 따라 FA-50 전투기 12대가 올해 안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실은 또 이번 FA-50 경공격기 도입이 국방분야 협력을 넘어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 매우 좋은 협력은 전투기 구매 계약뿐 아니라 교육과 물류, 연구 및 개발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터 패키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폴란드 군용기 그룹 간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에 관련 서비스 센터 건립을 협의 중이라면서 이를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자체 훈련기지를 활용한 조종사 훈련과 FA-50 경공격기 정비 작업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의 구매는 침략자를 억제할 수 있는 현대화된 폴란드 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 1호기 출고식을 진행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FA-50 1호기는 폴란드의 노후 전투기의 신속한 교체와 신형 전투기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전력 공백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로 FA-50GF 갭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중급유 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와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의 기능이 포함됐으며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 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돼 있다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측은 설명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번 FA-50 경공격기 도입을 비롯해 폴란드 정부가 최근 잇따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의 요소 중 하나는 폴란드군과 한국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으로부터 K2 흑표전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K9 썬더 자주곡사포 등 여러 무기를 도입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은 매우 긴밀하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가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며 폴란드가 이미 보유 중인 미국산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으면서 이는 잠재적 침략자를 억제하고 무장공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 국 중 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관련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독재 통치가 계속되는 한 인권 개선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산하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 ASN이 북한을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22일 발표한 2023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인도, 미얀마, 수단, 말리 등 28개국을 종교의 자유 수준인 최악인 박해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격년마다 보고서를 공개해온 ASN은 전 세계 196개국의 종교에 따른 제도와 차별, 폭력 수준 등을 조사해 박해와 차별, 관찰 등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선 세계에서 가장 고립돼 종교 자유 척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운 나라라고 언급하며 특히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이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접근성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종교 박해 수준이 지난 2021년 조사 때보다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내 기독교인이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종교 활동이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그 자리에서 처형되고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지난 2022년 오픈도어 선교회 보고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ASN은 2023년 기준 북한의 기독교 신자는 전체 국민의 0.38%, 불교 신자는 1.52%로 추산했습니다. 또 2020년 7월 31일 기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는 총 78,798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종교 자유를 침해한 사건은 최소 1,411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의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강제 송환 정책을 시행하며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기준 약 1,500명의 탈북민이 불법 이민자로 중국에 구금돼 추방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2년 초부터 탄도미사일 60발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면서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왕따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독재 통치가 계속되는 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을 이유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주문자 생산 방식, 즉 역외 가공 형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최대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역외 가공 수출의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북한이 중국의 역외 가공 형태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4,975만 3,323달러로 이 기간 전체 대중 수출액의 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외 가공은 중국이 북한 등 제3국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한 뒤 이를 다시 중국으로 옮기는 형태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중국에서 사람 머리카락을 다량으로 수입한 뒤 가발 속눈썹 제품으로 재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 역외 가공 수출을 크게 늘렸으며 2017년엔 대중 역외 가공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9,99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8년 5,475만 달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폐쇄되기 직전인 2019년 8,271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5개월 만에 5천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당시 수준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북한의 대중 역외 가공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월별 대중 역외 가공 수출액은 이미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서 북한이 역외 가공 형태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시점은 지난 2017년 9월로 당시의 수출액은 1,503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북한이 역외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액수는 2068만 달러로 기존 최대 액수보다 500만 달러 이상 많습니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1435만 달러의 대중 역외 가공 수출액을 기록하며 2019년의 월평균 수출액 689만 달러와 2018년에 456만 달러, 2017년에 833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올해 역외 가공을 통한 수출이 단일 제품에 한정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의 올해 역외 가공 방식의 수출품은 사실상 가발 속눈썹 제품이 유일한데 이는 가발을 포함해 손목시계와 신발,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 넘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한 개 제품만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의미로 만약 손목시계 등 다른 제품의 역외 가공 수출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역외 가공 방식의 수출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의 경우 북한이 역외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품목은 모두 150여 개로 이 중 상위 6개 제품의 수출액이 각각 5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수출 품목이 소수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면서 금수품이 크게 늘어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36개와 33개 제품을 역외 가공 방식으로 중국에 넘겼습니다. 이들 30여 개 제품에는 가발과 더불어 손목시계의 시계 부분을 의미하는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와 실험용 마네킹, 농구, 축구공, 신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역외 가공 방식으로 수출한 품목이 총 5개인데 이 중 수출액이 3만 달러에 불과한 낚싯대를 제외하면 4개 품목이 모두 가발과 속눈썹 혹은 관련 제품에 한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역외 가공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북한의 대중 역외 가공 방식의 수입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머리카락과 같은 재료를 다량으로 수출하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이 북한의 역외 가공 형태로 물품, 즉 재료와 부품을 가장 많이 넘긴 해는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물품에 대한 북한의 수입액은 1251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북한이 중국에서 역외 가공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1507만 달러로 당시보다 약 250만 달러 많습니다. 1월 북한의 수입품은 사람 머리카락 56톤, 1042만 달러어치와 가발 제품 425만 달러어치, 헤어네트 38만 5천 달러어치 등으로 모두 가발 제조와 관련된 재료로 나타났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과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북한의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 비서가 복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김영철을 불러들인 것인지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77살인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 비서가 복귀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19일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김영철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영철의 사진과 함께 그의 직함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016년부터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 있으면서 비핵화 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을 방문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후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통전 부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남북관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일 수 있어요. 강경이든 대화든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을 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한국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처했기 때문에 노회한 김영철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을 내놔서 일을 해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죠. 현재 북한에 있는 인물 중에는 뭐 최선희와 함께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역시 노예한 인물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포함해 총 65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을 겨냥해 핵 선제 공격 등 11개 항목에 걸친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을 법령으로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도발과 강경책으로 인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월 27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인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미한 협의그룹 NCG 출범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인해 한반도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식량난으로 인해 양강도와 함경남북도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경제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위성발사 실패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영철을 대남 강경파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한국 해군의 초계함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정찰총국을 배후로 지목했고 미국은 김영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영철은 지난 2018년 4월 평양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자신을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한범 박사는 김영철이 등장했다고 해서 북한이 반드시 강경책으로 간다는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 그를 복귀시킨 만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철이 강경파니까 지금 뭐 관계가 다 악화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블링컨 방중도 있고 또 북한 문제 관리에 대한 미중 간의 어떤 공감대도 있고 김영철의 등장이 모종의 새로운 국면 타개를 위한 어떤 역할을 김정은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아닌가.
북한 문제를 관찰해온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김영철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김영철이 인사와 정책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면 그의 복귀가 변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인사 이동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Kim Young Chul's influence on the regime going forward will depend in part on
전문가들은 김영철 복귀 이후 남북 관계에 대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성욱 교수는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에 김영철이 복귀했다고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처럼 뭐 협상을 우리가 요청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남북관계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 김영철 입장에서는 남측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뭐 도발 이상이 없다.
반면 조한범 박사는 북한도 무한정 강경하게 나갈 수는 없다며 김영철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지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일단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남성욱 교수는 미북 관계와 관련해 김영철이 미국을 놀라게 할 만한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철 입장에서는 이 미국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미국을 놀래키는 강수를 아마 김정은한테 건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뭐 또 그러다 보면 뉴욕 채널 또 뭐 유럽 채널을 통해서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에 신호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며 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require actually North Korea to make the first move and it won't be a public move. It'll be a
김영철이 4년 만에 통전부로 복귀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의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영철이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현재 미일 동맹은 역사적인 시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militaries are operating and training together like never before to maintain peace, deter aggression.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 평화를 유지하고 침략을 저지하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작전하고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의 기자회견에서 현재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PRC's coercive behavior and its attempts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인하고 이유 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기존 질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는 당신의 지도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실패한 위성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we face these shared challenges, I am here to reaffirm America's unwavering commitment to Japan.
오스틴 장관은 이러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여기에는 미국의 모든 재래식과 핵 능력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반격 능력을 갖추기로 한 일본의 최근 국가안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 보다 다양하며 기동적이고 강인한 미 해병 부대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주일 미군의 태세를 개선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또 정보 공유는 물론 전투기와 첨단 방공 시스템이 포함된 협동을 강화하며 미일 방위 공급망과 산업 간 협력을 늘리는 등 첨단 기술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 미국과 일본이 호주와 한국, 인도, 필리핀 등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핵심은 다음과 같다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나는 우리가 이를 계속 추구해서 우리의 동맹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으로 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